엘리우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우의 말들은 욥의 친구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시원시원하고 욥의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대변하는 그 어떤 직설성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조금 더 철학적인 접근으로 빙빙 돌려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우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호소력이 있는 친구들 중에 말이고, 또 객관적으로는 엘리우가 한 말이 굉장히 맞긴 합니다. 잘하면 잘 살아가면 하느님께서 상을 주시고, 만약에 못살 경우에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 위주의 율법적인 사고의 한계는 인과응보나 혹은 권선징악의 이러한 직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굉장히 낮과 밤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거의 영적인 입장에서 인과응보, 즉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열을 해놓은 것 같은 시원시원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엘리오의 잘못은 무엇이냐? 저희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신학교 1학년생처럼 직선적인 사고만 한다는 것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말로 접근을 한다면, 엘리우는 율법주의적인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마친 후에 욥이 한 말이 무엇이죠? What terrible comforters you are.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위로가 안 되는 말을 나에게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숨 막히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철학이나 율법이나 인본주의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오늘 고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지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지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전도서 wisdom literature에서 지혜서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지혜 문학이란 가장 유명한 성경의 책들을 꼽자면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욥기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지혜의 특징이 뭐냐? 지혜의 어떤 성질이 무엇이냐면, 지혜는 삶에 숨겨진 패턴을 파악하는,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삶에 숨겨진 패턴. 잠언이 발견한 삶의 패턴은 무엇이죠? 잠언이 말한 것은 오늘 엘리우와 비슷한 말씀인데, 잠언을 요약하면 지혜 있는 자는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패망한다는 것이 그 직선적인 사고가 잠언에 숨겨진 패턴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롭게 살 것이고 미련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잠언의 조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로 가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다른 삶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악한 사람도 잘 되더라. 악하더라도 돈을 잘 벌더라.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사고를 당하더라. 교회에 아무리 섬겨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아무리 지혜롭게 모으더라도 통장이 비어 있다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과관계를 깨트리는, 잠언은 인과관계를 가르치지만 전도서는 인과관계를 깨트리는 세 가지 요소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죽음과 그리고 랜덤함, 우연, 간헐성이 있고,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 이 앞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다 무너지고,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더라도 무의미한 이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면서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의 패턴은 랜덤하다. 인과관계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야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단 지혜롭게 돈을 모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케이스를 저희가 보면서 현실적이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똑똑하지만 나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면, 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를 합친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욥기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잠언의 지혜가 있고 전도서의 지혜가 있지만 욥기의 지혜를 오늘 배워야 합니다. 욥기는 잠언과 전도서를 합친 내용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가장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몸소 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욥은 하느님께 울부짖습니다. 고난은 왜 의인에게 찾아오나? 그러니까 욥의 질문을 가장 요약한 말입니다.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친구들의 인간적인 발언도 엘리오의 율법적인 직선적인 사고도 도움이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욥기를 다 읽어봐서 아시죠? 참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대답도 동문서답 같습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직접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희가 찾고 있던 고난의 지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번개와 눈을 모아놨을 때, 내렸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계속 늘여놓으면서 하느님께서 조금씩 비추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본인의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인격과 관심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되게 의외의 구절인데 39장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조가 멍청해서 알을 땅에 묻어서 다른 짐승들이 밟을까 봐 한도다. 다른 짐승들이 타조의 알을 밟는 것은 타조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눈도 번개도 산 짐승도 타조 알의 행방까지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사랑받는 자녀의 의인의 고통을 내가 왜 모를까? 라는 뜻입니다. 천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의인이 받는 고통을 왜 모르실까라는 그 의문형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까? 내가 함께하지 않을까?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 몇 년 뒤에서야 그 고난의 깊은 뜻을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무덤에 갈 때까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당했지? 하지만 그때 버티만 했던 것은 이해를 넘어선 하느님의 위로, 그 초자연적인 위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해답이었고 혹은 고난을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때 엉뚱하게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해답을 늘 모르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때 뜨겁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욥이 발견한 삶의 지혜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논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봐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그분의 인격이라면,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적어도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욥의 고난의 패턴을 파악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사탄을 우롱하고 나를 성화시키며 천국을 사모하게 한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게 욥의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나의 고난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사탄을 우롱하고 나를 성화시키고 천국을 더 사모하게 한다는 그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가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악을 당할까요? 우리가 어쩌면 상관할 바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당한 사건은 딱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한 명의 선량한 사람이 가장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나는 이 질문을 할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그분이 권한에 대해서 하느님께 여쭤보자 하느님께서는 또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고난의 지혜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대답이 되기 위해서, 즉 잠언이나 전도서나 그리고 욥이 완벽하게 던져주지 못한 고난의 지혜의 마지막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심판당하는 권선징악과 그리고 인과관계가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죄가 완벽히 사라지고 의인은 높임을 받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가 완성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 우연인 것처럼 기연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실현될 정의의 자리가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나를 향한 뭐죠? 이 우연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인과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는 하느님의 능력과 주권과 인격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건다 몰라도 십자가가 합력하여서 내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욥의 지혜도 완성되는 곳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참 놀라운 곳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그 지혜가 삶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고난의 지혜는 결국에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고난의 패턴은 십자가에서 귀결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고난 속에 뛰어들고 나의 죄를 감당하신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고난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과 응보도 좋고 우연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십자가를 체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노래를 너무나 아름답게 불렀던 나이트버드라는 암 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암 말기를 겪고 블로그에 이런 제목의 글을 남기고 난 뒤에 2022년 작년에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나이트버드가 쓴 블로그의 제목이 무엇이냐? God is on the bathroom floor. 하느님은 화장실 바닥에 계신다. 너무나 아픈 암을 겪고 화장실에 납작 엎드려서 토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 화장실 바닥에서 드디어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온몸을 화장실 바닥에 밀착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화장실 바닥에서 주님이 내게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고난이 물러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가 함께 이 화장실 바닥에, 이 낮은 자리에, 이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원하기 때문이란다. 고통을 설명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함께 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잡소리를 제거하고 낮은 자리로 초대하셔서 고통이 나의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하셨을 때 드디어 만나주시는 곳이 낮은 화장실 바닥. 이것이 고난의 숨겨진 패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큰 위로를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